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미일 양국 간 방위 협력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카터 국방장관은 오늘 도쿄에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 열도, 중국명 갸오이다오와 관련해 동중국해 사태에 관한 미국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동중국해가 미일 방위 조약의 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카터 장관의 이번 일본 방문은 양국 간 오랜 군사동맹 관계를 조명하고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초점을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일본 일정을 마치고 내일 한국으로 향합니다. 중동국가 예멘에서 활동하는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 아라비아 지부가 후티 반군과 정부군의 권력 다툼 과정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예멘 사태가 이 지역의 알카에다 조직을 겨냥한 미국의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정된 정부가 있어야 미국의 대테러 작전이 더 쉬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는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첩보와 감시, 정찰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도 어제 무기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멘에서는 지난 2012년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축출된 뒤 혼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비밀로 분류된 백악관 컴퓨터 시스템이 해커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어제 러시아 해커들이 백악관 컴퓨터망에 침입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일정 등 민감한 정보에 접근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즈 부보좌관은 그러나 이들 민감한 정보들이 실제로 해킹을 당했는지 여부와 해킹 공격의 배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컴퓨터 시스템이 항상 취약성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미국 정부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해킹 공격의 일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찰관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마이클 슬레이저 경관은 지난 4일 노스 찰스턴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월터 스코시를 제지해 도로변에 세웠습니다. 제동등이 고장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슬레이저 경관은 그러나 달아나던 스코시를 향해 수차례 총격을 가했고 이 같은 상황은 마침 현장에 있던 행인의 휴대폰 영상에 녹화됐습니다. 영상에는 슬레이저 경관이 총에 맞아 쓰러진 스코시에게 다가가 손에 수갑을 채운 뒤 총기 발사 지점으로 되돌아가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스코시 옆에 놓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슬레이저 경관은 당초 스코시가 몸싸움 도중 자신의 전기 충격기를 빼앗는 바람에 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행인이 스코시 가족에게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넘겼고 담당 변호사는 이를 뉴욕타임스 신문에 전달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미 연방 법무부와 연방 수사국도 별도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 정유회사 로열 더치 쉘사가 영국의 석유 대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사를 70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쉘사와 BP사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두 회사 주주들에게 이 같은 합의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P사 인수로 쉘 측은 석유와 가스 보유고가 25% 늘어나며 지난해에 비해 에너지 생산량도 20%가량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구온난화가 기후는 물론 미국인들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은 산불에 따른 대기오염 증가와 알러지 철의 장기화, 곤충매개 질환의 증가 현상 등을 부채질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영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정부가 어제 열린 개성공단 임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노동 규정 개정이 자신들의 주권 사항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측은 어제 접촉에서 노동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 는 북한의 권한이지.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 제기는 시기상조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While that is something that the U.S. forces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근거는 현재 없다고 한국군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과 주민들 사이에 괴리감이 계속 퍼지고 있다고 서방의 유력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낮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1부 첫 소식입니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던 북한이 어제 처음으로 협의에 나섰죠. 하지만 북한 당국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서 결국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관련해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7일 처음으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의 노동규정 개정 문제가 자신들의 주권사항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북측은 어제 접촉에서 노동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북한의 권한이지 당국 간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는 임금 인상 문제는 남북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임병철 대변인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현재 북한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관리와 총국 간에 그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를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양측의 이번 만남은 7일 이뤄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의 방북 직후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7일 북측 총국 관계자들을 만나 임금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북측은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의 임금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보다 5.18% 인상한 74달러로 통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없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는 공식 지침을 입주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추가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임병철 대변인은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기본 방침을 견지하면서 북측과 협의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 미한 간에 공식 협의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7일 미사일 방어의 다음 단계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엘레인 번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미국과 한국 간에 아직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While that is something that the U.S. forces commander at USFK
사드는 주한미군과 한국 방어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주한미군 사령관이 배치에 관심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미한 두 나라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 사항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번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especially SCUD-C and NODONG.
북한의 노동미사일과 스커드-C 미사일 등 중단거리 미사일이 가하고 있는 위협 때문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배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는 미중 관계가 아니라 북한의 위협이 핵심 사안이라고 번 부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번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08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reliability of an untested KN-08 is likely to be very low.
북한이 아직 KN-08을 시험 발사한 적이 없는 만큼 이 미사일의 신뢰성은 매우 낮겠지만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계산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번 부차관보는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번 부차관보는 또 이를 위해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고 있으며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과도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08의 실전 배치 여부를 놓고 미국과 한국에서 다른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 KN-08을 실전 배치했고 핵무기 소형화에도 성공했다고 평가한 반면 한국군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입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KN-08을 실전 배치했다는 근거를 현재로선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개발한 KN-08 미사일이 실전 배치됐다는 미군 측 주장에 대해 KN-08이 이동식 발사 차량 텔에 탑재돼 실전 배치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고 시험 발사된 적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선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1, 2차 핵실험이 확실하게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3차 핵실험 이후 소형화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정도로만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윌리엄 고튼이 미군 북부 사령관은 북한이 KN-08을 실전 배치했으며 여기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의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다고 평가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KN-08이 실전 배치됐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지난달 25일 북한이 이미 핵 능력의 일부를 소형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전 배치 여부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 내에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MD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KN-08 실전 배치 문제를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입니다.
KN-08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고각발사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크게는 MD, 작게는 사드를 계속 미국이 이것을 한국이 받아들여서 한국이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배경을 까는 것은 분명하죠. 미국 국방부 내에서는 북핵이 위험하다, 핵탄두 장착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국의 여론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거죠.
김 교수는 이어 미 국무부와 국방부 사이에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미한 정상회담이나 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확정이 돼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면 합의가 없었던 만큼 오는 10일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선 논의될 가능성이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KN-08은 지난 2012년 4월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 군사 행진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지름 2m, 길이는 18m 이상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KN-08의 사거리나 탄두에 탑재할 수 있는 폭탄의 무게 등 자세한 성능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어제 일본과 한국 방문에 앞서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 협력과 국제 원칙의 확대를 통한 영내 평화 또 공동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천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터 장관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을 앞둔 지난 6일 미 남서부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about this region for so many reasons, but here are a few data points. Half of humanity will live there.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2050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살고 이보다 앞선 2030년에는 세계 중산층 인구의 절반 이상과 소비층이 이 지역에서 배출될 정도로 아태 지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교육 능력과 군사비 지출이 늘고 경제도 더욱 왕성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평화와 지속적인 발전이 미국의 국가 이익과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런 배경 때문에 중동 분쟁과 우크라이나 등 다른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아태 지역에 무기와 병력 배치를 증강하며 군 현대화를 계속 추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ve sent the latest Virginia-class submarine and the Navy's P-8 surveillance aircraft.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버지니아급 잠수함과 미 해군의 P-8 첨단 정찰기 F-22와 F-35 같은 최신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들을 증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영내 탄도미사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탄도미사일 방어용 첨단 이지스함 두 척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일건 같은 첨단 무기 개발과 우주전자전 능력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아태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력뿐 아니라 협상력과 가치, 친선을 바탕으로 자유시장 경제와 법치, 국제 규범을 통한 교류 증진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because of the gravitational pull of our ideas, values, and goodwill.
이를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국 등 모든 나라와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특히 중국의 이득이 곧 미국의 손해라는 이른바 제로섬 사고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역할을 토대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속에 중국 등 아태 지역 모든 나라들이 공동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투명성이 결여된 중국의 군사비 지출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의 사이버 활동과 영유권 분쟁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어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군사협력 개선과 보다 튼튼한 안보로 이어진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조속한 체결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나갔다니 겐 일본 방위상은 오늘 회담에서 유사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규정한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이달 중에 매듭 짓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방위협력지침은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 해석을 수정해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을 부여하고 이로써 일본의 동맹국이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도 자위대가 방위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방위협력 지침이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등 미국과 일본 간 동맹관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내일 서울을 방문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8시 21분 30초를 지났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6자회담 재개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서 북한 정권의 행동에 달린 문제라고 답했는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게 미국의 오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회담 당사국들의 노력을 촉구한 데 대해 미국 정부의 회담 재개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며 공이 북한 쪽에 넘어가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비핵화 협상의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영내 동맹 동반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을 제외한 5개 당사국들과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고위급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서방 6개국과의 핵협상에 합의한 이란과 현재 북한이 처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고 북한의 외교관리가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북한과 연관 짓지 말라는 뜻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란 핵협상이 타결된 것은 그 나라 문제일 뿐 북한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관리가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리는 7일 VOA에 이번 합의는 이란인들에게는 좋은 일이고 환영할 만하지만 북한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1년에 몇 차례씩 이란 인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합동군사훈련을 벌인다면 이란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례적으로 이뤄지는 미한 군사훈련에 대비해야 하는 북한과 이란을 1대1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이번 합의와 북한을 연계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앞서 머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지난 3일 이란과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 이란의 선택과 북한이 자신들에게 부과된 국제사회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표부 외교관리는 그러나 VOA에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폐기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한반도에 핵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북한 역시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어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와 전술 핵무기를 실은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드나드는 상황에서 북한만 일방적으로 핵무장을 해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1월 북한 붕괴 발언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북한 제도를 압살하겠다는 정책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상황에서 북한만 9.19 공동성명에 얽매일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북한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7일 VOA에 북한 외교관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9.19 공동성명을 폐기하지 않았다는 북한 외교관리의 발언과 관련해 그나마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미한 군사훈련이 끝나는 이달 말 이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 청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면서 일본인 납치와 안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7일 2015년판 외교 청서를 각의에 보고했습니다. 외무성은 올해 외교 청서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응해 일본은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 관계국과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어떠한 도발 행위도 하지 말고 6자회담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기초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외교청사는 설명했습니다. 북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면서 모든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관계국 모두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 따라 일본인 납치와 북한 핵, 미사일 등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외교청서는 특히 지난해 3월 약 1년 4개월 만에 북일 정부 간 협의가 재개됐고 그 뒤 북한이 납북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일본의 주권과 일본 국민의 생명, 안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기본적인 인권 사안으로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는 국제정세의 추이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망을 담은 일종의 백서로 지난 1957년부터 외무성이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독일 외무부가 지난 2월 평양에 상주하던 독일 구호단체 관계자를 북한이 추방한 데 대해서 공식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대북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18년 넘게 지원 사업을 벌여온 독일 구호단체 벨트 훈게르 힐페 세계기아원조의 평양사무소장이 추방된 데 대해 독일 정부가 공식 항의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실은 7일 VOA에 세계기아원조의 레지나 파인트 평양사무소장이 추방된 사실을 확인하며 이 문제와 관련해 독일 주재 북한 대사를 두 차례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평양 주재 독일 대사를 통해서도 북한 외무성에 공식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호단체들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과 독일 관계 전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올해도 세계기아원조를 포함한 구호단체들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오차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카리타스 독일과 세이브 더 칠드런, 독일 적십자사 등에 미화 1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월 아무런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파인트 세계기아원조 평양사무소장에게 평양을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몬 포트 세계기아원조 대변인은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파인트 소장의 행동 가운데 북한 당국의 추방을 정당화할 만한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no reasons to believe that she has any that she has done anything wrong in her behavior for this act and we don't
파인트 소장이 추방 조치를 당할 만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포트 대변인에 따르면 파인트 소장은 지난해 말 평양 근무를 시작했으며 북한의 추방 조치로 지난 2월 26일 평양을 떠났습니다. 포트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추방 조치가 세계기아 원조의 대북 지원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till have projects running on. We have projects supporting the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s in some
상하수도 지원 사업 등 북한에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세계기아 원조는 올해 북한에서 새로운 채소 종자 생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기아 원조는 앞으로 3년 동안 계속될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 150만 유로, 미화 187만 달러를 유럽연합으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세계기아 원조는 또 독일 정부로부터 대북 지원 예산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계기아 원조는 이 밖에 북한에서 시감자 증식 사업과 폐수 정화 사업, 병원 내 온실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기아 원조는 지난 1997년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왔으며 현재 두 명의 직원이 평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에 항공기와 선박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사실을 아직 관련 국제기구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한이 동해상 항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언론 담당관은 7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항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는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일부터 동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오는 9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과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일정에 맞춰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항행금지구역 선포는 미사일 발사 등 군사훈련을 앞두고 민간 선박과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사전에 취하는 조치입니다. 해당국은 관련 사실을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해야 하고 국제해사기구는 이 사실을 회원국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북한은 1986년에 국제해사기구에 가입했으며 가입국에는 항행금지구역 설정을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북한이 통보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국제의무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사전 통보가 회원국의 의무지만 이를 어긴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과 12월에 장거리 미사일인 은하 3호를 발사하기 전에 국제해사기구의 발사 예정 기간과 시간, 1, 2단 추진체 낙하 지점 등을 사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초 탄도미사일 두 발을 남포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등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은 채 미사일을 발사한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가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가국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단의 방한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정남 북한 대학생체육협회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4명이 오는 10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북한 대표단은 조추첨 행사 등에 참석한 뒤 오는 14일 북한으로 돌아갑니다. 이 앞서 북한은 지난달 3일 광주 유니버시아 대회 참가 신청서를 조직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뉴스 투데이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반도 시각 8시 35분을 막 지났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요 언론들이 북한 사회의 변화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계속된 압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외부 문물을 접하고 있다는 건데요.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인터넷 매체인 허핑턴포스트는 6일자에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바꿀 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북한을 자주 방문해 취재했던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다니엘 튜더 전 서울특파원은 이 기고문에서 세계 주류 언론이 언제나 북한 주민과 정권을 한묶음으로 묘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장례식에서 발작적으로 우는 모습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잔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만 전한다는 것입니다. 튜더 기자는 그러나 이제는 세계가 북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관심을 쏟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철권 통치를 하고 있지만 북한 내부에서는 미시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정권의 정신적인 괴리감은 계속 커지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개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튜더 기자는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이후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고 이제는 온갖 종류의 돈벌이를 한다고 튜더 기자는 전했습니다. 중고자전거에 짐을 싣고 다니며 장사를 하고 아파트를 연인들에게 몇 시간씩 빌려주고 돈을 받으며 불법 제조수를 팔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문물을 접하는 것도 매우 보편화됐다고 튜더 기자는 전했습니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인기를 끌어 남한식 말투가 퍼지고 남한식 옷차림이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튜더 기자는 북한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자신들만의 목표를 갖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며 재미있는 여흥을 즐기기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테르는 이를 발매된 최신호에서 북한에서 자본주의 실험이 조용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슈테르는 평양을 방문했던 독일 기업가 닐스 바이잔제 씨의 이야기를 전하며 북한산 평화자동차 광고가 등장하고 삼지연 판형 컴퓨터, 손전화기 매장 등이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거리엔 점점 더 많은 택시가 다니고 사람들은 회색이나 검은색 대신 유행에 따른 다양한 색의 옷을 입는다고 전했습니다. 슈테르는 이런 현상들이 경제 자유화의 작은 신호탄이라며 그 배후에 북한의 1세대 기업가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로이터통신도 최근 보도에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당국에 적발되지 않고 한국 드라마 등 외부 문물을 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심 가구의 절반 정도가 미화 $48 정도의 휴대용 컴퓨터 노테를 갖고 있고 DVD와 USB에 담긴 불법 해외 영상을 이 기기를 이용해 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단속원이 나타나면 순식간에 불법 영상이 담긴 USB를 뽑고 북한 영상 DVD를 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는다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북한 당국이 엄격히 금지하는 한국 드라마와 대중가요,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뉴스 프로그램 등을 주민들이 서로 돌려본다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우상화하는 교육지침서를 일산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제1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탈상을 마무리하고 이제 자신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입니다.
한국의 민간 대북 매체인 자유북한 방송 등 복수의 매체들은 북한 당국이 올해 신학기를 맞아 초급과 고급 중학교 교사들에게 배포한 교육 지침서를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지침서는 교과서는 아니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우상화하기 위한 황당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침서에는 김 제1위원장이 3살 때부터 사격을 했고 삼촌의 10발의 총탄을 모두 목표에 명중시켰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또 김재일 위원장이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6살에 말을 타고 8살이 되기 전에 대형 화물차를 몰고 비포장 도로를 질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재일 위원장이 외국의 초고속 선박 운전 기술자와 경주를 벌여 승리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김정은 교육을 1년에 25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북한 방송 이석영 국장은 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어린 시절의 비범함을 주장하는데 우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는 젊은 김재일 위원장이 짧은 경력에 아직 이렇다 할 업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일이는 그래도 74년도부터 시작해서 후계자 수업을 많이 받았고 예술인 촬영소라든가 그리고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업적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으로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일단 역사가 짧은 거예요. 후계자 수업을 받은 기간이 짧고 그런데 이걸 북한 주민들이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대해서밖에 그렇게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일선 교사들은 선대 지도자들의 우상화 내용보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탈상을 마치고 김정은 시대에 걸맞는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3년 탈상도 끝났고 바야흐로 김정은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10대의 그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학생들에게 김정은 우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4월 1일 2015년 신학기부터 이것을 교수 지침을 내렸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3대 세습의 우상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김재일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가 학교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김재일 위원장의 권력 기반이 그만큼 탄탄해졌음을 의미한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 축구 본선에 진출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정대세 선수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5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소식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축구대표팀에서 주공격수로 활약했던 정대세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전문 잡지가 뽑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500명에 포함됐습니다. 영국의 축구 월간지 월드 사커는 4월호에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500명을 발표하면서 북한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정 선수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잡지는 정 선수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공격수로 북한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한국 프로축구 수원 삼성에서 뛰고 있는 정 선수가 독일 프로축구 보흠과 쾰른에서도 활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사커가 이번에 발표한 명단에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와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국가별로는 브라질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흥민과 기성용, 이승우 등 해외에서 활약 중인 3명의 선수가 뽑혔습니다. 북한 축구대표팀 주공격수로 지난 2010년에 북한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데 큰 활약을 했던 정 선수는 월드컵이 끝난 직후 일본 프로축구를 떠나 독일 2부 리그 보흠에 입단했습니다. 정 선수는 보흠에서 1년 6개월 뛰는 동안 41경기에 출전해 15골을 넣는 활약을 바탕으로 이듬해에는 1부 리그의 명문 구단인 FC 쾰른으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쾰른에서는 1년 동안 9경기에 나서는 데 그쳤고 득점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 선수는 결국 독일을 거쳐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로 진출하려던 꿈을 접고 2013년에 한국 프로축구 수원 삼성으로 이적했습니다. 정 선수는 당시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독일에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한 점과 또 하나의 조국인 한국에서 뛸 수 있다는 점이 한국으로 이적을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뛰는데 미리 기쁜 일도 하고 그런 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니까 그런 측을 생각하면 예, 한국에서 뛰는 일은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5년 창단된 수원 삼성구단은 그동안 K리그 공식 대회에서 22회 우승한 한국 프로축구 최고 명문 구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 선수는 2013년에 10골 도움 2개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한국 프로축구에 안착했고 지난해에는 7골 도움 1개로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함경북도 출신의 탈북 여성이 복잡한 서울의 도로를 달리는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탈북자 출신, 그것도 여성이 서울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인데요.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 달리는 여성 버스 운전기사 유혜선 씨를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KBS, MBC, 대한민국 기본 요지, 그러니까 북한을 말하면 평양, 중앙당 도시를 돈다고 생각을 항상 하는 거예요. 꿈 같죠.
서울 양천 차고지를 출발해 여의도까지 향하는 6623번 버스는 오늘도 활기찹니다. 활짝 웃는 얼굴의 버스기사 유혜선 씨가 있기 때문인데요.
항상 안전하게 무사골로 제가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화이팅!
아직 한국에서도 드문 여성 버스기사인 혜선 씨는 지난 2001년 탈북한 탈북민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참 내가 부끄럽게 살았어요. 애를 빈집에다 떨궈 놓고 혼자 우는 거 두만강 넘고 왔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도 먹은 거 같지 않고 이제 이 목구멍이 술만 들어가야만이 제가 잠을 잘 수 있었고 자식 생각에 아들 하나 우는 거 떨궈 놓고 왔거든요. 제가 그게 마지막 얼굴로 보고 왔는데 그게 3년이나 세월이니 제가 찾았어요. 걔를 3년 만에 걔가 혼자 넘어온 거지. 국경 5개를 넘었어.
유혜선 씨는 함경북도 산골 출신. 하지만 아버지는 원래 충청도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고모와 삼촌도 만나고 조치원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에도 갔습니다. 그때 이산가족으로 한많은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노인들을 위해 통일의 문이 열리는 날 버스에 수십 대, 아니 수백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달고 북으로 달리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요. 버스기사로서의 꿈이 생긴 겁니다.
아, 바로 저거다. 내가 남조선에 와가지고 아, 저 운전 트럭에 이제 앉아서 내가 운전하는 모습을 그려본 거예요.
그때부터 버스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2003년 말 12번의 낙방 끝에 13번째 필기시험에 합격하면서 버스 운전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멋진 제복을 입고 처음 버스 운전대를 잡았던 날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요.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경력이 없으니까 독갑이지. 그저 아무 데나 뛰어들어가가지고 받아달라 하니까 누가 받아주겠어요. 회사, 이 시내버스 여기 회사 문을 엄청 많이 두드렸어요. 아침 9시에 와가지고 질기게 안 된다는 걸 웃더라고. 너무 어이없어서. 키가 조그마지. 딱 봐야 뭐 운전을 할 스타일은 아니지. 엄청 저를 진짜 우습게 보고 그때는 영 그 어찌 보면 정신이 좀 잘못됐나 하는 생각으로 저를 쳐다봤겠죠. 하도 문을 두드리고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시내버스 몰고 싶은 게 꿈이라 했더니까 그분이 아 이젠 됐다 그러면 마을버스에다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대한민국에 와서 양복을 처음 입어봤네요. 2011년 1월 1일 요 차고지 안에서 제가 제일 첫 차를 끌고 나간 거예요. 복이 있는 거에 제 하늘에서 저를 도와주는 거지. 오늘 또 연차로 또 첫 차를 걸렸네요.
첫 운행은 즐거운 만큼 긴장감도 컸는데요. 한국의 교통체계에 적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뭐 파란불에서 빨간불 신호가 떨어질 때 뭐 이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틀리죠. 그런데다가 거기서 상부하고 여기서 상부하고 세상이 틀리니까 참 힘들었어요. 이 지리도 모르잖아요. 여기 뭐 공부를 해도 이거 안쪽도 이해가 좀 부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 답, 갑, 이거 읽고 아 이게 맞는 거다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막 새벽 1시, 2시에 그 강서시험 면회장에 가가지고 그 불이 안 보이는데 벌거벌거 불에다가 그걸 들이대고 그걸 암송하고 아유 또 말버스 하고도 거기서 제가 크게 다쳤어요. 대수술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마당에까지 제가 누워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잘못은 아니고 제가 이제 이단 놓고 좌회전을 하려는데 갑자기 그 어떤 트럭 차들 운반하는 차들 있잖아요. 거기에 갑자기 튀어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장 이 세 군데를 꿰맸어요. 그래 대수술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때 생각하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지요. 제가 이게 어좀 이기다가 호수로 다 끼고.
하지만 버스기사가 천직인지 곧 적응이 됐는데요.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덕분에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동료 기사들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모두 그녀의 열정을 인정하고 응원합니다.
일 잘하고 잘해요. 싹싹하고 잘해요. 이 버스라는 게 좀 여자들이 하기가 좀 어려운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동료들이 처음에 많이 도와주고 딱 보니까 잘하지 지금은요.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도와주지 옆에서 동료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해요. 오래돼서.
아니, 모든 게 아무래도 미숙하지 않겠어요. 또 미숙하니까 여러 가지로 뭐 지리 문제고 또 버스란 게 이게 일종의 기능직인데 운행하다가 사고도 날 수가 있고 또 뭐 차 고장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생각보단 잘하고 있어요.
뭐 특별한 건 없죠. 뭐 특별한 건 없고 뭐 자기 일 와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2010년 6월에는 모범 운전자 자격증을 받았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 기사가 됐고 한국에 와서 같은 일을 하는 남편을 만나 작년에 결혼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지금은 더 큰 꿈이 생겼는데요.
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후배들한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적응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좀 강의도 다니고 이제 조금 좀 그런 강의를 다님으로써 뭐 돈이 지어진 게 없으니까 이제 어려운 이웃들한테 이제 연말에 가가지고 그 이제 강의를 다니며 번 돈으로 제가 저 이웃들한테 성금도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어요.
멈추지 않고 달려갈 거야, baby. 그곳에 파란 하늘.
유혜선 씨는 처음 버스 기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마음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태우고 북으로 달릴 그날까지 6623번 버스는 오늘도 안전운전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서울에서 시작된 국제행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세계 87개 나라 203개 도시가 참여하는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가 개막됐습니다.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면서 크고 작은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이클레이는 1990년에 설립된 국제환경도시연합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87개 나라, 천여 개의 도시, 또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조직이 있고요. 네. 3년에 한 번씩 세계 도시를 순회하면서 총회가 열립니다. 보통 총회에서는 세계 도시 대표단, 또 비정부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그 도시의 역할, 또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한국은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부산, 제주, 수원 등 51개 도시가 이클레이 회원국으로, 회원 도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서울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집니까?
네, 오늘부터 12일까지 닷새간 총회가 열리는데요.
네.
도시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 이것이 이번 서울 총회 주제입니다. 각 세계 도시와 국제 그 비정부 단체가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지혜,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는데요. 전체 회의, 분과 회의, 특히 이 도시화와 물의 미래라는 주제로 회의들이 연이어 열리게 됩니다.
네.
이번 총회 주관 도시인 서울은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추아네스시, 또 캐나다 몬트리올시와 도시 간 우호 교류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보다 긴밀하게 서로 두 도시의 그 정책을 공유하기로 한 것인데요. 서울시는 이번 총회를 계기로 광화문 광장에 대형 지구본을 세웠습니다. 한국 사람도 역시 온실가스 한 사람마다 온실가스 1톤을 줄이자는 캠페인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흥미로운 회의인 것 같군요.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세월호 관련 소개된 소식입니다. 어제는 그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그리고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 선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구형, 원심에서의 원심과 똑같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한 살인죄는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이 항소를 한 이유였습니다.
네.
또 일부 승무원들도 무죄를 인정해달라며 쌍방 항소를 한 것인데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는 선장 이준석 씨가 징역 36년형을, 또 기관장 박모 씨는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서 징역 30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4명의 승무원들은 5년에서 30년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네, 한국검찰이 다시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뭔가요?
네, 선장 등 승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수많은 승객을 죽게 한 것, 바로 살인의 행위로 똑같이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 안에서 이동이 가능했고 또 방송장비나 비상벨, 무전기 등으로 최선 준비와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일단 선내 대기하라, 이 방송을 하고 나서는 추가 조치 없이 먼저 탈출을 한 겁니다.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마자 탈출을 했고 해경에게 승객을 구조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지 않았던 점 검찰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피고들의 진술도 들어보게 되는데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군요.
네, 선장 이준석 씨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다.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사죄를 드리겠다고 말했고요.
네.
특히 희생자가 많은 단원고 학생들,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사고 당시 공황 상태였고 간부 선원이 아니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해경이 구조 활동을 도왔다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공판은 단원고 피해자 유가족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생중계 방영이 됐습니다. 희생자 유족 100여 명이 이 재판을 지켜봤는데요. 어제 항소심에 대한 재판부의 결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한국 정부가 담배의 폐해를 밝히기 위해서 직접 나섰습니다. 담배 성분을 분석하고 또 담배 연기의 위해성을 연구하는 국가흡연폐해연구소가 오는 8월 설치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담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담배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실험하고 분석해서 비공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의학적인 분석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담배를 좀 분석하겠다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정부 차원의 조사는 흡연자의 피해를 살펴보는 그런 역학조사 정도였습니다. 국가흡연폐해연구소에서는 담배의 기본 성분 외에도 담배 첨가된 물질로 실험 분석해서 중독성의 정도, 또 중독성을 가지게 되는 원인 물질을 찾아내고 담배 연기가 사람의 몸과 또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 흡연의 피해로 연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금연 정책에 과학적 기반을 더하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건 미국에서도 관련 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담배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같은 역할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국가흡연폐해연구소, 한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 WTO의 담배 규제 기본 협약 가입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저희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각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9490, 10시부터 자정까지는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